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신나는 축구 응원가였습니다. 4시간 앞으로 이제 다가온 벨기에와의 일전, 네, 승리를 기원하면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공식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 한 곡을 들어봤습니다. 카를로스 산타나와 IT 출신의 와이클리프 장, 그리고 스웨덴의 아비치, 그리고 브라질 가수 알렉산드레 피레스가 네, 함께 한 다르 웅 제이토, 네, We Will Find a Way 라는 곡이었어요. 노래 제목처럼 한국 국가대표팀이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길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리슨 통해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곧장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성은경님께서 요즘은 돌잔치도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나요? 답례품, 이벤트 선물, 성장 동영상, 포토테이블, 아들 첫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해야 할 게 너무도 많네요. 윤디도 축하해 주세요. 민재야 첫 생일 미리 축하해. 사랑한다 내 아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성은경님의 네, 아들 민재의 첫 번째 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정지원님께서 하와이에 사는 동생이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하와이에도 멋진 해변이 많을 텐데 고향 바다 해운대가 그리웠다면서 마음껏 보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많이 그리울 거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해,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렇죠. 이 하와이에도 멋진 해변들이 많을 텐데요. 또 이렇게 부산의 해운대와의 또 그 느낌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었어요. 네. 이 마음들이 다 전해지면 좋겠네요. 첫 번째 생일을 맞는 아가는 몇 년 뒤에 네, 다시 듣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정지원님이 신청하신 B.O.B의 Nothing on You, 브루노 마스가 피처링한 곡이네요. 이 노래 바로 듣고 와서 책 읽어주는 여자 시작할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봉수. 네. 이번 주에 함께하고 있는 책이죠. 보헤미안의 파리. 네. 생각해보니까 제목에 파리 말고도 이 보헤미안이라는 매력적인 단어가 네. 들어가 있는데 이 박기빈 아나운서는 보헤미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보헤미안. 뭐 자유로운 영혼, 방랑하는 예술가들, 뭐 그렇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사전적으로는요. 네. 속세의 관습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방랑하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시인이나 예술가래요.
보헤미안이.
네. 시인이나 예술가가 아니면 보헤미안이 아닌 건가요?
그런가 보네요.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다면 갑자기 보헤미안 하니까. 네. 한국에 보헤미안이 있잖아요.
누구요?
김삿갓.
아.
김삿갓이 조선시대의 방랑 시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헤미안이었어요. 네.
그렇죠. 또 그렇게 되네요.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코리안 보헤미안. 네.
네, 맞아요.
삿갓 김. 네. 이 파리에 가서 이 책, 보헤미안의 파리에서 알려준 대로 감성 여행을 하면은 정말 진정한 보헤미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보헤미안. 그 유난 씨도 예술가시잖아요.
네. 그죠?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예술가잖아요.
그죠.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방랑하면서 이런 보헤미안으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방황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유분방한 삶은 조금 해보고 싶긴 한데 방랑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방랑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거처 없이.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살고 싶어요.
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내가 어디에 적을 둘 곳이 있으면 좋겠고 그게 혼자 방랑하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외로움과 고독을 즐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내가 혼자라서가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즐긴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맞아요.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 방랑하면서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 글쎄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방랑 처음에 방랑을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좀 그럴 것 같다가도 그게 길어지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좀 외롭고
그러니까요.
돌아오고 싶고 집으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보헤미안의 파리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곱 번째 수칙 뭐가 있나요?
네. 파리 감성 여행을 해보고 있는데 일곱 번째 수칙 알려드릴게요. 귀엽고 상냥한 파리의 다리 걷기입니다. 인간적인 스케일 파리의 다리들을 떠올려보자. 그것들은 차들로 빽빽한 8km 길이의 괴물이 아니다. 파리의 다리는 작고 귀엽고 상냥하다. 이런 다리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일단 멈추는 것이다. 팔꿈치를 낮은 돌벽에 걸치고 세느강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배들의 행진을 여유 있는 표정으로 지켜보며 당신 또한 함께 실려가는 느낌을 받는다. 상상력은 날개를 단다. 그리고 창조적 영감이 뭉게뭉게 피어나기 시작한다. 다리의 자그마한 규모가 그러한 꿈을 초대하고 예술을 피어나게 한다. 파리의 두 개의 섬인 시테섬과 생루이섬을 잇는 작은 다리를 건너보자. 생루이 다리는 단연코 친근한 다리 부문의 대표 선수다. 파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곤 한다. 100m도 안 되는 곳에 노트르담 성당의 눈부신 경관이 눈에 가득 들어온다. 손에 잡힐 듯 다리 밑에 흐르는 세느강은 어찌나 평온한지 우리 아이가 이 강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일본의 챔버 뮤지션들이 현악 사중주를 하거나 체코의 고개사가 묘기를 펼치거나 프랑스인이 외박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마치 밥 딜런처럼 생긴 토론토의 포크싱어가 노래를 하기도 한다. 가까이에는 이런 풍경들도 볼 수 있다. 무어풍의 창문이 나 있는 롤랑 호텔이 있고 섬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17세기 풍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오늘날에는 쇼팽과 조르주 상드와 빅토르 위고의 기념관으로 쓰인다. 하지만 바삐 관광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지금은 다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더 좋고 더 중요하니까. 이 다리는 10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 사람만 다니기도 했고 자동차들이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또다시 자동차 통행이 금지되었고 그래서인지 오늘날 가장 강한 호소력을 내뿜게 되었다. 이곳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인도에 그대로 주저앉아 다리에 등을 기대라. 양반다리를 해라. 모험가처럼 보이고 싶다면 다리를 쭉 펴도 좋다. 노트와 펜을 꺼내라. 이마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햇살 한 자락을 두어 번 올려다 보라. 그런 다음 무언가를 상상하는데 푹 빠져들어라. 새로운 작업에 영감을 얻거나 찾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여간에서 찾기 힘들 것이다. 고맙다, 파리. 크고 작음에 대한 이런 교훈을 가르쳐주다니. 이것은 작가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이다. 전쟁을 보여주고 싶다면 전쟁 대신 전투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사랑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온갖 화려한 문구와 과장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주인공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는 방식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작가가 이러한 친밀한 다리보다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더 좋아하겠는가? 파리에서는 꼭 주변을 둘러보자. 인간적인 크기의 사물들을 공들여 들여다보자.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프랑스 가수 마크 라부안의 르뽕 미라보, 미라보의 다리였습니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 중에서 그 미라보 다리를 가사로 한 노래인데요. 시를 앞부분만 제가 좀 낭송을 해드릴게요. 미라보 다리 아래 센 강은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흐른다. 나는 기억해야 한다. 기쁨은 늘 괴로움 뒤에 온다는 것을. 밤이 오고 종은 울리고 세월은 가고 나는 남아있네. 네, 어떠세요?
아, 멋지네요.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예요.
와, 이 시가 노래가 됐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와,
미라보 다리, 르뽕 미라보. 이 글에서는 생루이 다리가 네. 나왔는데 생루이 다리 저는 못 가본 것 같아요.
파리의 다리 이렇게 아기자기한 다리들이
다리들은
많은가요?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막 뛰어다닌 기억은 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다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다리가 많긴 하지만 한강에도 그렇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파리의 다리들 어땠어요?
굉장히 좀 짧고 아기자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돌다리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우리나라 그 다리 한강에 있는 다리들은 굉장히 좀 거대하잖아요. 길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하고, 근데 이제 다리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가? 그 곳곳에
대교.
보면, 그렇죠. 한강에는 이제 그런 다리들이 많고, 뭐 공원이나. 어디 뭐 이제 숲이나 이런 고궁 같은 데 가면 거기도 작고 귀엽고 상냥한 다리들이 있긴 해요.
네네.
그렇잖아요. 찾아보면.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숲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도 이런 아기자기한 다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세느강에 있는 다리하고 느낌이 다르겠지만. 근데 확실히 어떤 정말 한강 대교 같은 여기 아까 나왔지만 그 낭독의 금문교위가 잠깐 나왔죠.
네, 골든게이트.
골든게이트 브리지. 네.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런 웅장한 다른, 그런 맞아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뭔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서 생각에 잠기기 좋은 그런 곳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강가에 가면은 기분이 사실 좋긴 하잖아요. 한강 가도 기분
맞아요.
좋듯이. 근데 이제 샌느강.
아,
샌느강에
가보고 싶어요.
네. 이 강변에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낮잠 자거나 막 책 읽는 상상.
샌느강 다리 주변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그냥 도로랑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레스토랑도 있고 막 예. 낮잠 자고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공원이 있으면은 그쵸, 가능하겠죠.
그럴 수 있겠죠. 책 읽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이렇게 막 공원이나 잔디밭 같은 데서 이렇게 책 읽고 막 뒹굴고 낮잠 자고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일단 뒹군 적 없고요. 낮잠 잔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뭐 책을 읽거나 돗자리 네. 펴놓고 뭐 이렇게 애들이랑 얘기하고 막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캠퍼스.
때도 캠퍼스에서도 네. 그러기도 하고 뭐 어디 놀러 가면 그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외국은 사실 이런 장면들이 흔하잖아요.
네.
네. 저도 미국 가서 이렇게 하는 외국 친구들을 보고 따라해본 적은 있어요.
아, 어때요?
그냥 공원에서 걔네들은 돗자리도 잘 안 깔더라고요.
아, 그냥 맨 잔디
네, 그냥
위에?
잔디에 누워가지고 뭐 맥주도 마시고 또 뭐 책도 읽다가 낮잠도 자고 뭐 거기서 막 수영복 입고 태닝하는 애들도 있고
정말요?
네, 정말 자유분방하게 네, 저도 해본 적이 있죠.
자주 하셨어요?
아니, 자주는 안 했고 그냥 저는 일단 낮잠을 저는 안 자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흉내를 내본 거죠. 그냥 가가지고 책 읽지도 않는 거 괜히 들고 가서 이렇게 뭐 맥주도 마셔보고.
근데 기분은 확실히 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뭔가 자유로운 느낌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작은 공원들 워낙 조성이 잘 돼 있는 곳 많아서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남녀 이렇게 커플로도 그렇고 많이들 잔디 위에 앉아 있고 그렇던데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런 장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 작가가 파리에 굉장히 이런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상냥한 다리에 가보라고 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나 삶의 풍경을 관찰하기 좋고 또 그로 인해서 감수성을 좀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함께 읽고 있는 책이죠. 보헤미안의 파리. 네, 파리 감성 여행을 한번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파리 감성 여행 8번째 수칙이네요.
네, 벌써 8번째 수칙을 알려드릴 때가 됐네요. 8번째는 작은 공원 찾기인데요. 그림 같은 파리의 공원은 인생에서 느끼는 결핍을 살며시 건드려줄 거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읽어드릴 그 낭독 부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오후 나는 파리를 헤매다니다 마음에 드는 카페에 앉아 서너 시간 정도 글을 썼다. 그리고 길모퉁이를 돌아 좁은 골목에 들어서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한 뼘도 안 될 것 같은 예쁘장한 공원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왜 이런 공원이 여기 있지? 완벽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나폴레옹의 흔적일까? 오래전 세상을 떠난 공작들의 정원일까? 어떤 연유로 이 공원이 여기 있건 간에 이 공원은 왜 파리까지 와서 글을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순수한 아름다움을 바라는 공원이 당신이 사는 곳에는 없기 때문에 이 먼 곳 파리까지 온 것이다.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나는 마음 한 구석이 아르기까지 했다. 왜 완벽한 공원은 우리 심장을 관통하는 것일까? 그렇다. 우리네 평범하고 비속한 일상은 이렇게까지 빛나지 않기 때문이다. 엽서에서나 나올 법한 그림 같은 공원은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결핍을 살며시 건드린다. 또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부지런히 여러 다른 결여된 요소들을 유추해내기 시작한다. 당신이 절대로 쓰지 않을지도 모를 재미있고 감동적인 소설, 당신이 절대 못 찾을 것 같은 근사한 사랑, 앞으로도 내 것이 안 될 것 같은 작가로서의 경력. 이 아름다운 공원은 천진하게 미모를 뽐내면서 우리의 뺨을 철썩하고 때리는 것만 같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내가 반한 공원의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주려 한다. 일단 보주광장에 가서 글을 써라. 글을 다 썼으면 광장을 나와서 북서쪽 코너를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아 트루넬 거리로 들어서라. 트루넬 거리를 따라 몇 블록을 더 걸어가면 상인들이 문턱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턱시도 상점거리가 나온다. 턱시도 세일즈맨에게 걸려들기 전에 우회전을 해서 생그릴 거리로 들어가라. 그 거리에서 30m 정도 걸어가서 좌회전을 하면 마치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빌라르두엥 거리가 나온다. 이 거리는 당신이 절대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없는 길로 전혀 호감을 주지 못한다. 빌라르두엥의 끝까지 가면 길이 오른쪽에서 아치형으로 꺾어진다. 그리고 해세거리에 닿게 된다. 해세거리와 그랑뇌르거리의 교차점에는 완벽한 공원이자 정원이 하나 있다. 이곳에 서면 저절로 숨을 훅 들이쉬며 정신을 빼앗기게 된다. 지루하고 평범한 골목길을 따라가다가 모퉁이를 돌았을 뿐인데 엉뚱하고 갑작스럽게 아름다운 공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근처 상점에서 쇼핑을 하던 네다섯 명의 여성들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 진녹색에 가까운 검은색의 고양이가 다리 밑을 지나간다. 돌벤치와 격자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들도 있다. 눈을 들어보면 주위는 우아하고 천장이 높고 창문이 긴 귀족들의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에 앉아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모든 예술가들은 어느새 실존주의자가 된다. 이처럼 완벽한 걸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같은 고통을 경험하곤 한다. 한 곡의 음악이 우리를 울게 만들 때가 있다. 음악을 듣고 내밀한 기쁨을 느껴서가 아니라 음악이 우리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당신의 작품 또한 이와 비슷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고 동시에 불안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앞으로 지금 이 작품처럼 훌륭한 작품을 다시는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면 다른 작품들이 그것과 비교가 되어 하찮게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이 공포증으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 아름다움은 위험을 내재하고 있지만 경이로운 경험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 완벽한 공원에 오라. 가슴이 아프고 싶어서가 아니라 글을 더 강렬하게 쓰기 위해서이다. 눈물이 고이면서 아름다운 감성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물론 아름다운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연결시키는 과정은 괴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해볼 가치는 있다. 아름다움을 거부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의 무수한 가능성들도 놓친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브 디데이의 샹송 오 박 몽소, 몽소 공원에서 였습니다. 파리에 있는 공원 중에 한 곳이에요. 이 공원.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
네.
정원이죠? 굉장히 작은 공원인가 봐요. 이름이 안 나왔죠?
이름도 없는 정원인가 봐요.
그리고 위치를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정말 파리 가면
가보고 싶어요.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네, 이 길을 따라서 너무 완벽하게 아름다워서 고통까지 느끼게 했던 것.
맞아.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와.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완벽해서
어떤 게 있죠?
고통까지 못 느꼈어.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글쎄요.
어떤 뭐 음악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음악이 있지? 이런 거 혹시 없으셨어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어떤 거요?
그냥 그 딱 어떤 곡이라기보다 그때 그 감정과 그 음악이 너무 탁 완벽하게 상황적으로 맞아들어서 정말 너무 좋다를 넘어서서 굉장히 약간 희열을 느끼는 것 같은.
맞아. 그런 네. 순간이 있긴 하죠.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워서 뭐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굉장히 신비함을 느꼈던 거는 우리 예전에 어디 이제 경주나 이런 데 가면 많잖아요. 역사적인 유적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석굴암의 뭐 본존불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돌을 그냥 사람이
그죠.
만든 건데 아주 그 섬세한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이런 느낌은 좀 받았던 것 같고 전 뭐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같은 경우도 그 곡선이란 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TV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설명했던 어떤 프로를 본 적 있어요.
그런 유적지나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듣고 하시면서 이렇게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고통은 아니고 그냥 신비하다고요.
네, 신비감을.
신비하다.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좀 그런 유적지 이런 건 조금 예전에 한번 그래서 고고학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동경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어렸을 때?
그거 아세요? 스톤헨지라고?
스톤헨지.
아시죠? 그 뭐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것도 그래요?
스톤헨지 뭔지는 아시죠?
근데
영국에 있는.
많지 않아요? 세계 불가사의가.
뭐 피라미드부터
칠대 뭐 불가사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유명한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뭐 피사의 사탑이라든지,
맞아요.
뭐 피라미드, 그다음 스톤헨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스톤헨지
보셨어요 실제?
네, 저 실제로 가서 봤는데
어때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왜요?
네?
왜요?
아니 저는 정말 그게 거대한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시대 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네 여기 사진에 지금 나오죠. 정말 저렇게 벌판에 저게 딱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줄을 서가지고 가서 들어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요?
네. 그리고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다 쳐놨어 바리케이트를.
정말요?
네.
저희가 저는, 지금 사진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저 돌 하나가 저는 아파트만 한 줄 알았어요. 원래 실제로. 그래서 정말 이게 어? 불가사의인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데 한 사람의 한 두세 배 정도만한 크기?
아니 저는 스톤헨지는
예.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전 불가사인 줄 몰랐어요.
아.
지금 말씀하셔서 불가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전 그냥 유적지 하나인 줄 알았어요.
불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근데 유적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유일하게 본그
근데
유적지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유적지라 기대하고 갔는데 실제 실망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피사의 사탑도 봤었거든요.
네.
근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네.
신기해요. 신기한데 와, 저 어떻게 저렇게 기울어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아, 신기하다 그러는데 옆에서 한국 가이드 분께서 아, 저거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저 한참 전에 무너졌어요. 그러는 거여서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대요?
네, 실제로 그렇대요.
아, 정말.
네, 현대 그 기술로 이게 받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유적지는 가지 말까 봐요.
제가 또 꿈을 짓밟았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감을 너무나 크게 가졌다가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진정한 모습을 못 보고 이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완벽해서 참 이렇게 기쁨을 넘어서서 희열, 고통까지 느끼게 했던 것. 아, 저는 음식 먹을 때도 가끔 이런 적이
아,
있어요.
맞아.
너무
어떤 건지 알
맛있어서,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너무 맛있어서 진짜, 아, 돌아버릴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너무
맞아, 그럴 때
맛있어가지고.
있어요.
예, 네,
전
그런
그럴
경우도
때도
있는 것
있어요. 뭐
같고.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그런 작품이 가끔 있긴 해요. 어머,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소설이 좀
아,
있긴
저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났어요.
뭐요?
최근에 제가 본그 내한 공연, 치코리아 게리 버튼
네.
내한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정말 그 호흡이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공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완벽해서 그냥 저 사람은 내가 그냥 흉내 내거나 뭐 따라갈 수도 없는 그냥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면서. 그냥 저 사람 외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맞아.
또뭐 이렇게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맞아. 그런 것도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오랜 역사 속에 그 시간, 세월이라는 게 거기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이롭고 신비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연의 아름다움.
맞아요.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너무 가보고 싶은데.
멋있겠죠. 근데 제주도도요. 제주도도 그게 자연이 만들어낸 섬이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도 아름답죠.
유네스코.
맞아요.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렇죠. 아, 또 이런 옛날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보헤미안의 파리.
네.
내일 또 이제 보헤미안의 파리 마지막
네, 이제
네,
두 가지
순서죠.
수칙이 남아 있죠? 네.
마지막 파리 여행 또 기대하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잘 준비해서 올게요. 고맙습니다.
박기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롤러코스터의 After the Tone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Silly. 오늘도 파리 감성 여행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그래서 오늘은 보헤미안의 파리 중에서 이 문장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나는 파리에 없을 때조차도 파리를 늘 품고 있다. 어디에 있든 파리지앵, 보헤미안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예술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 예술가 정신을 발휘해서 내일 코너 마이페이지에도 함께 해주세요. 경청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속 문장, 노래 가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경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게리 무어의 파리지앵 워크웨이스 준비했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